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열두 제자를 다시 주님께서 뽑는 과정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처음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하늘에서 내려주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은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2절 13절이에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인다든지 기적이 특별히 나타나서 사람들이 흥분한다든지 그러면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 그분은 언제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물러나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소진됩니다. 어디서 채우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소진되는 것을 꼭 자기 방식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중독에 걸리게 되고 그러다가 실수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칫 이렇게 파멸의 길로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우리는 채울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혹시 뭐 밤새 철야 기도를 해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밤새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원한에 맺혀서 잠이 안 온다든지 욥처럼 전신에 욕창이 나서 뭐 밤새 잠을 못 자고 몸을 긁는다든지 병이 나서 뭐 밤새 기침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잔다든지 하는 일이 있지만 건강한데 기도를 위해서 밤새 기도를 하신 경험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 기도하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일생에 한번 도전해 보실 일이죠. 젊어야 가능합니다. 나이 들면 뭐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그게 다반사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눈을 뜨고 밤새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밤새 기도를 하셨습니까? 열두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누구를 열두 제자로 선정할 것인가? 이때만 해도 이미 따르는 사람들이 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두 명을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 선택하기 위해서 그분들 다 그 사람들 그 제자들 주님께서 제 발로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따르라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뭐 이미 부른 겁니다. 뭐 열두 명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열두입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두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죠. 열두 사도 또한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라고 칭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그 제자들. 제자들은 따르는 사람들이고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는 제자로 부름을 받지만 사도로 보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예요. 이름입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렛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여기 나중에 예수를 팔 이 가룟 유다만 유다 출신이고 유대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지역 출신들입니다. 제일 똑똑한 사람이 배신하죠. 근데 그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어부넷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이게 이념적으로 정치색이 아주 다양해요. 오늘날 우리가 뭐 좌우로 자꾸 가르는 그 기준에서 보면은 좌우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리 마태는 어떨까요? 그는 로마에 협조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득권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깔로 본다면 그는 어쩌면 우나 극우에 해당할지 모르죠. 그러나 여기 셀롯이라는 시몬 같은 셀롯 같은 사람은 우리로 지금 치면 좌파예요. 어쩌면 극좌에 속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셀롯이라는 건 젤로테스라고 이게 원래 본명이 그런데 젤로테스는 BC 2세기쯤에 이렇게 시작이 된 바리새파 중에서 지극히 호전적인 일부 분파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하는 반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딪히는 세력들은 무력적으로라도 제거해야 된다는 굉장히 과격한 집단을 말해요. 이들은 주전 63년 BC 63년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에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AD 6년에 이제 갈릴리 지방 출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을 해서 그 무장 봉기를 위한 조직적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속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중에 끝까지 무력적 저항을 하다가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함락당하고 그리고 나도 끝까지 그 마사다라고 하는 데서 최후 항전을 벌이다가 960명이 전원 자결합니다. 그러므로서 막을 내렸던 사람들이에요. 늘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과격해요. 예수님은 그런 세리 마태와 같은 말이죠.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리는 지금으로 치면 뭐 그런 사람들도 하여튼 불렀고 또 이런 뭐 젤로테스도 부르고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정치색을 보고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게 복음은 좌우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그런 이념적 정치적 색채 좌우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그런 이념적인 무슨 색채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넌센스예요. 이 부른 사람들은 교회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걸 불러낸 사람들. 예수님이 어디서 불러냈어요?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좌에서도 부르고 우에서도 부르고 중도에서도 부르고 뭐 낮은 직업에서도 부르고 공부 좀 하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부르고 또 시골 출신도 부르고 뭐 서울 출신도 부르고 어쨌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는 이분들을 지명하셔서 새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새 이스라엘은 그런 분파주의나 이념적 좌표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그분은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 한 사람 또 우리가 유념에서 보면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하고 가롯 유다하고 이 이름이 같아가지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 18절을 보면 이 유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뭐 야고보도 둘씩 나오고 이게 뭐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릴 텐데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데오로 소독이 되어 있어요. 가롯 유다가 배신하는데 그 이름을 쓰기가 못하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어쨌건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이 소위 기존 체제에 저항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에 저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폭력적이고 무력적인 어떤 저항과 갈등과 충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잉태되어서 해산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하는 사람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공동체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공동체는 어떤 혈연적이거나 이념적이거나 어떤 이해 타산을 같이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편차를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이 폭과 넓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골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오늘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사방에서 나왔어요. 예.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도 이제 내려온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공동체를 출범시켰으며 또 이 출범되는 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어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온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는데 무리들이 그냥 예수님 한번 만지는 게 소망이에요. 소원이에요. 소원. 가서 한번 예수님 터치하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지면 능력이 전가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만지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뭐 그렇게 능력이 흘러나간 걸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무리를 뚫고 들어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터치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능력이 흘러드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에요.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마치 우리가 그 당시에 옷자락을 만져도 능력이 내게 와서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들의 병이 떠날 줄로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 평지 설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이 부분은 평지 설교로 되어 있지만 마태는 산상 설교로 편집을 했어요. 마태복음의 산상 수훈은 편집된 내용입니다. 여러 곳에서 하신 말씀을 굉장히 마태가 조직적으로 편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정확하게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를 뽑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평지에서 설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두 저자는 의도가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마태는 마치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곳에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듯 그렇게 편집을 했다면, 누가는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도로 편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로 장소는 비록 우리가 달리 우리에게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감없이 짜맞추지 않고 복음서 저자 넷이서 입을 맞추지 않고 각자가 하나님의 메시지,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 전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순을 통해서 이미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누가복음판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에서 23절까지 쭉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인용했던 말씀이지만, 신명기는 저주와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임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받는 복과 그걸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화를 자세히 기록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신명기의 복과 화로 나뉘는 신명기적 사관 내지는 화복관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걸 새 언약, 새 계명, 새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버릴 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당시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복이죠. 제자들이 받는 복이란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되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받는 복은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복의 기준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뭐 부귀영화가 복이죠. 무병장수가 복이죠. 그걸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새 이스라엘, 새 영적 이스라엘, 온전히 새롭게 거듭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은 가난한 자의 복, 우는 자의 복, 주린 자의 복, 박해받는 자의 복.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멀쩡한 사람이 이 복을 받겠다고 따라가겠습니까? 따라서 이 복을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길을 가면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무수한 이단들이 태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복으로 원치 않는데.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은 책 제목을 제자인가 팬인가, 도대체 당신은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 팬인가, 팬이란 뭐예요? 내가 따라가고 싶은 만큼만 가는 거예요. 나하고 코드가 같을 때만 그분을 잠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로 주님께서는 부르셨는데 우리의 속마음은 그냥 팬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팬이란 내가 뭐 입맛에 맞는 노래 부르면 따라도 부르지만 내가 듣기 싫은 노래 들으면 부르면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을 가질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는 가치관과 가진 가치관과 세상이 가진 기준을 뒤엎는 것, 그걸 뒤집어 엎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가난이 복입니까? 빈곤이 복이에요? 가난이라는 게 우리가 잠언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지만 그게 일종의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가져도 가난한 마음이 있고 없어도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없다고 다 겸손합니까? 겸손한 자의 마음이란, 낮아진 마음이란 말이죠. 낮아진 마음. 그게 진정으로 가난한 자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건 뭐 물질적으로건. 그래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줄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진짜 뭐 복은 세상에서는 복이 한포고복이죠. 뭐 불은 배 두드리고 사는 게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줄인 자, 영적으로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하는 그런 굶주림이야말로, 영적 허기야말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는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부러워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이 부러워가지고는 이 길을 못 가요. 세상이 애통해야 돼요. 저 가진 자들 뭐 가졌지만, 아이고, 영적으로 진짜 얼마나 빈곤한 자들인데. 여러분, 강남에 다 괜찮은 사람들만 삽니까? 뭐 보면 다 번듯번듯한 집일지 몰라도 여러분, 가난하기는 더 가난해요. 예? 아무것도 없어도 가족들하고 그냥 콩 하나 나눠 먹는 가족들보다 훨씬 더, 예?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럴 때 기뻐하고 뛰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부여하는 것,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 화는 뭡니까?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부귀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복음서가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 10절 읽어드립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마지막에는 도대체 그렇게 그런 설교도 없고 그런 복을 구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려느냐. 그게 화 있을 진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이 세상의 질서를 온전히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세상처럼 교회를 만들고 만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섬기러 오셨는데 교회 기득권층이 되면 섬김을 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냥 뭐 해주는 걸 다 섬김을 받아.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섬김을 받는 것이 섬김입니다. 아, 그런 면도 있기는 있어요. 성도들이 섬길 때 그걸 잘 받는 게 우리의 섬김입니다. 아니요. 자기 합리화예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좌도우도 아니에요. 어쩌면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기꺼이 내려놓았던 그런 우파와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가진 자들의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었던 좌파가 함께 했던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 없는 놀라운 공동체가 이 땅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세상을 향하여 함께 저항하는 공동체예요. 안식으로 저항하고 소유를 나눔으로 저항하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들이 함께 함으로써 세상에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뭐 벤치마킹하고 살 수가 있어요? 모든 걸 세상에서 배우려고 하고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무슨 뭐 무슨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저항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냐는 말이에요. 십자가로 저항하셨어요. 남을 죽이려고 칼 품고 다니는 사람을 불러서 네가 죽어라. 네가 손해봐라.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게 교회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소망이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회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든지 유대인들의 기도 18가지 축복기도문이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가 있어요. 18가지 축복기도문의 12번째가 이런 나사렛인들과 이런 자들은 다 생명책에 지워지게 하소서. 그게 기도문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그 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나사렛 이 사람들과 이 이단들 이런 걸 복이라고 말하고 말이에요. 가난하고 울고 무슨 줄인 게 복이라고? 지금도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복을 또다시 뒤집어서 세상의 복으로 뒤덮어 놓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부르겠다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런 교회라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다 닫아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문을 닫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베이직 교회 시작하고 나서 7년째 그냥 문을 닫아버리려고 그랬어요. 6년 동안 우리가 한번 했는데 안식년 가지고 말이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흩어져서 말씀대로 살아보고 나서 간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모이자 그걸 하려고 그냥 그걸 얘기를 했더니 아니 6년 동안 다닌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엊그제 온 사람들한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항복하고 말았는데 예. 이런 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교회된 모습을 이 땅에 진정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교회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화해요. 이렇게 센 설교한다고 저를 미워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복과 화의 기준을 바꾸게 하소서. 우리의 머리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님. 그러나 솔직히 주님 제자로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용기도 부족합니다. 사실 비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흘기덜기 정말 눈치 보다가 세상 속에 숨어서 지내다가 그냥 그리울 때 한 번씩 주님 뵙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세상의 화와 복의 기준을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화를 선포하셨사오니 주님이 선포하신 것 진리의 선포를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며 일평생 잠시입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해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갈아엎어서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우리에게 결단케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 따르는 제자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팬으로서 무리로서 그냥 슬금슬금 곁눈질하는 거짓 성도들 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